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인데요. 미국의 교육과 건강 정보를 다뤄볼 텐데요. 여행시 이번 주 주제입니다. 네, 지난 8일 세계적 명성의 유명 여가수 올리비아 뉴턴 존이 향년 73세로 사망했죠. 30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숨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미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과 사망에 관해 정리해봅니다. 또 미 중남부 텍사스주의 한 대학교에서 미국 내 대학 학사 과정으로는 처음으로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 전공 과목이 개설돼 이달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공부하는지 또 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영서 기자는 정기적으로 이 유방암 검사를 받으십니까?
네, 그럼요. 매년 빼놓지 않고 받습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 암이라는 병은 언제 발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기 발견하면은 뭐 완치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으로 발병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이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유방암인데요. 자, 유명 여가수의 사망 소식을 계기로 미국 여성의 관심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영국 태생으로 호주 국적도 가진 가수, 작곡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뉴턴 존 씨가 유방암으로 30년간 투병하다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73세로 숨을 거뒀는데요. 미국 음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그래미상을 4차례나 받은 이 전설적인 여가수죠.
네, 활동 범위가 참 다양했어요.
네, 1970년대 컨트리 음악으로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1978년에는 미국 영화 이 그리스에 출연해서 배우로서 입지 역시 다졌습니다.
네.
네, 1981년에는 피지컬이라는 노래로 미국의 빌보드 핫100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노래는 1982년 빌보드 연말 차트 1위, 1980년대 총결산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참 청순하면서도요. 또 관능적인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무려 30년 동안 암과 싸웠다고요.
네, 올리비아 뉴턴 존이 암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992년이었는데요. 치료와 회복을 거듭하다가 2017년에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피플즈는 그녀가 2018년부터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마른 모습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암이란 게요. 캔서 프리,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발 우려가 있는 데다가 재발하면은 또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미국 여성의 유방암 얼마나 심각할까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유방암은 남성도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아, 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100명 중에 한 명이 남성입니다. 일단 이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유방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계속 자라거나 다른 장기에 퍼지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유방암은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유방 외부로 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유방암, 미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 사례 어떨까요?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네, CDC 자료를 보니까요.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에 미국에서 약 26만 4천 건의 새로운 유방암 사례가 여성에게서 보고됐고요. 이 중에 약 4만 2천 명의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네.
네, 여성 10만 명당 130명의 새로운 여성 유방암 사례가 나왔고요. 이 중에 19명이 숨진 겁니다. 유방암은 미국에서 이 심장병 다음으로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네. 자, 유방암이 걸리는 원인을 알게 되면 예방이 가능할 텐데요. 어떨까요?
네, 전문가들은 유방암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 고열량, 식생활, 이로 인한 비만과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수유 깊이,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 기간의 증가 등이 요인을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청취자들께서도 귀를 좀 기울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일단 40대 이후 여성이면 유방암 발병률이 그전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네.
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첫 생리를 14살 이전에 했거나 또는 폐경 연령이 50세 이후인 여성, 또 만삭분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첫 만삭분만이 35세 이후인 여성,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과 체중이 63kg을 넘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아, 저도 몇 개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네. 듣고 보니까 경각심이 생깁니다.
네.
자,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걸 받게 되나요?
네,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암학회는 유방 X선 촬영, 그러니까 유방에 대한 저선량 X-ray 촬영을 통해서 이 치료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초기 단계에서 유방암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촬영은 종종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암이 될 수 있는 유방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인 유방 X선 촬영을 받은 여성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절제술과 화학요법 같은 공격적인 치료가 덜 필요합니다.
네.
또 3D 유방 조영술, 메모그램이라고 불리는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많은 연구에서 이 3차원 3D 메모그램이 유방암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유방 조직이 더 조밀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40세가 넘어가면은 매년 받으라는 얘긴데요.
네.
그런데 젊은 여성도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유방암의 새로운 건수 중에 5%는 20대에서 30대인 걸로 보고 됐습니다.
네.
네. 2021년 임상 검토에 따르면 유방암은 이제 39세 미만 여성에게서 가장 흔한 유형의 암으로 후기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존율은 낮고 재발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미국은 그렇고요.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북한의 고위관리가 아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한국을 탈출한, 한국으로 탈출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네. 네,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2008년도 자료에는 당시에 북한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가 3만 7천 명으로 이 중에 남성은 1만 4천여 명, 그리고 여성은 2만 2천여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예, 북한의 남성 암 환자 중에는 폐암 환자가 약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성 암 환자의 경우는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역시 북한 여성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네요.
네.
자, 끝으로 치료 그리고 예방법 좀 알아보죠.
네, 유방암 치료는 수술이 필수적인데요. 유방을 다 제거하는 유방 전 절제술과 암덩어리와 주위 조직 일부를 제거하는 유방 보존 수술이 있습니다. 최근 조기 유방암의 비율이 커지면서 유방 보존 수술이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네.
네, 하지만 유방 전 절제술의 경우는 암이 여러 개 있는 다발성이라든지 유두 가까이 암이 있다든지 또는 암이 심해서 피부를 침범한 경우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또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일주일에 3, 4일 정도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나 에어로빅, 등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식습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술은 최대한 피하고요. 오메가3 지방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콩, 아마시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쌀밥이나 감자, 빵, 과자류, 시리얼 같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여성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텍사스주에 있는 여자 대학교에서요, 미국 최초로 새로운 전공 과목을 개설했다는 소식인데요.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라는 이름입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좀 알아보죠. 이 젠더라는 단어 낯설 수 있잖아요.
네, 이 젠더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별인데요. 이를 넘어서 통상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생물학적 성별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젠더 연구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행동과 감정을 형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과 관련된 권력 역학을 조사하는 학문입니다.
네.
네, 남성 연구, 여성 연구와 성 소수자 연구를 포함하고 있고요. 때때로 가정폭력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도 다룹니다. 미국의 명문인 하버드, 스탠퍼드, UCLA 대학 등에서 석사, 박사학위 간접으로 젠더 연구 또는 여성과 젠더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젠더 의미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정치적 담론과 관행과 연관되면서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일반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으로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텍사스 여자대학교가 이번 가을 학기부터 그러니까 이달부터 이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 MWGS를 전공 과목으로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MWGS,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라는 학문. 등장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학교 설명에 따르면요.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는 1970년대에 전 세계의 교육과 사회 운동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한 세기 넘게 이어지면서 등장한 학제 간의 연구 분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네, 모든 사람을 위한 자원과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만들기 위해서 인종, 계급, 성 불평등에 도전하는 여성의 이론과 행동주의를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 참정권, 재생산 권리, 시민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글로벌 노동운동과 연관이 있고요.
네.
네, 정치와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자체도 변화를 시켰다면서 철학과 역사, 생물학, 사회학과 정치학을 포함한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서 연구와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학과를 전공하고 학위를 받게 된다면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들은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궁금한데요. 학과목의 목표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학교는 성별과 인종, 계급, 성, 나이, 장애로 인한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직장 환경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술을 갖춘 여성 지도자를 키우겠다 이런 목적을 밝혔는데요.
네.
네, 특별히 현재 미국은 이 젠더 관련 또 여러 다양성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부가 MWGS 학위 취득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직종으로 교육자, 인적자원 전문가, 보건교육 전문가, 그리고 비영리단체 이사가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교 학사 과정으로 처음 개설된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여행시 시간에는 올리비아 뉴턴 존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 또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킨 유방암,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 급변하는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신설된 다문화 여성과 젠더 연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